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씨 뿌리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준틴트라는 기념일을 아시죠? 준틴트. 준틴트라는 기념일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의 사진인데요. 준틴트는 6월 19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아직 그 마지막 텍사스에는 노예 해방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1865년 6월 19일 날 그 연합군이 텍사스에 도착을 했고 텍사스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흑인 노예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때 흑인 노예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집을 떠나 거리로 나와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기도 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녔죠. 그리고 나서 잠시 뒤 조용해졌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도 망가지고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0년간 유지되었던 노예 제도가 어느 날 꿈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흑인 노예들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까? 자유는 얻었지만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그들을 너무 허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해방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려면요, 우리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고요. 그리고 성벽을 완벽하게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즉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당했고 성전에 있는 그릇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 왕이 술잔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란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끌려온 유대인들은 노예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지요. 바벨론 강가에 모여 70년 동안 기도했던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면 세대가 두 번 이상 바뀌는 세대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2세, 3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회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맞는 그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일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수잔 캐롤이라는 여자분이, 미국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폴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가는 첫날 기억하시나요? 학교 가는 첫날 애들은 웁니다. 애들은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는 정도가 심해서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학교 안 가겠다고 두 시간을 울면서 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참 별난 아이죠. 수잔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폴은 학교 가는 루틴이 이게 2년 동안 지속됐대요. 2년 동안. 2년 동안 애가 집에서부터 학교 안 간다고 울고 학교 가면 주차장에서 안 내린다고 우는 걸 2년이나 했습니다. 수잔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카운셀러를 만나봐도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잔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어요. 그래서 수잔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나 자신을 바꿔야지라고 하며 아이를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육아 서적들을 펼쳐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지치지 않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잔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도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안녕, 마이 맘 하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친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수잔은 주차장에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2년 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었지만 화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라. 시편 12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내가 기록해놨다가 필요할 때 응답해 줄게, 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법도 없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혼잣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요.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은 이집트였죠. 그런데 BC 605년에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는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라던 그 말이 끄는 마차, 그게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였어요. 이 전차를 여러 대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지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집트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에게 붙잡혀 갔으니 어찌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은 느부갓네살 2세라는 왕이었고 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완전하진 않았죠. 그 왕도 몇 년 뒤에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됩니다.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슬금슬금 권력을 차지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그러므로 예전부터 이란하고 이라크는 계속 싸웠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는 아주 관대하여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을 다시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명령을 취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덕분에 유대인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도움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언젠간 이루어질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텐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큰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슬퍼지는 것이지요. 내가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빼고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십시오. 나의 이름도 그 큰 일에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맨 마지막에 클로징 크레딧이라는 순서가 나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작게 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작품 맨 마지막 클로징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라. 2023년 5월에 한국분 두 분이 이스라엘 엔게디에 여행을 갔습니다. 평평한 곳에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라는 경보가 왔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강이 생겨서 텐트가 떠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보내서 이 두 분을 구조했습니다. 이게 그 무서운 사막의 강인 와디입니다. 평소에는 마른 땅이죠. 비가 오면 갑자기 큰 강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은 남방 시내처럼 일어납니다. 남방 시내라는 말은 남쪽 방향에 있는 시내라는 뜻이죠. 남쪽에 무엇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이에요. 여기에는 강이 있긴 한데 가서 강을 보시면 아까 보신 그 모습이에요. 강은 강인데 물이 없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아까 보셨던 강이 와디라고, 한국말로는 건천이라고 하지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강이 엄청나게 넓은 강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쓸려 내려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남방신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왜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 새벽부터 나와서 씨를 뿌리니까요. 잠 못 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뿌려요.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데 겨울에 비가 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11월부터 3월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 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씨를 뿌려줘야 이 씨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국에서 군대에 가서 군대 훈련소에 신병으로 들어갔답니다. 자대 배치를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자대 배치, 좋은 부대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좋은 부대로 가야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관이 좀 공부한 사람은 후방에 행정병으로 보내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전방에 최전방으로 보내는데 그 기준이 이거였대요. 화면에 있는 저걸 보여주더래요. 저게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최전방 가시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시그마, 이게 다 합치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이걸 읽으면서 시그마요라고 하면은 그래 너는 편한 후방으로 가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최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온 젊은 친구 하나가 아 후방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냐?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외우면서 갔대요. 이 무식한 군인 순서가 됐는데 너무 긴장했고 외워보지 않은 말이어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고구마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 자리는 웃음바다가 되니 시감장가? 라고 했답니다. 최전방으로 가서 훈련 제대로 받았다고 해요. 농사 지을 때 썼던 시고구마가 생각이 났던 것이죠. 시고구마, 씨는 정말 농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씨가 곡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곡식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씨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씨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들이 농사 짓는 방법은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데 이스라엘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씨를 뿌리면 바람에 날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길가, 가시밭, 돌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아니 그 귀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왜 딴 데 뿌릴까? 그런데 딴 데 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밭 안에 길도 있고 돌도 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뿌리게 되면 바람에 여기저기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씨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한 겨울이라 갑자기 비가 폭우가 내려버리게 되면 그 귀한 씨가 싹 다 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 자식 먹일 수도 있는 건데 나 굶고 내 자식 굶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 날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월요일마다 몸살이 나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주일이 되면은요 예배를 때 강대상이니 마이크 스피커 다 와서 설치를 세팅을 해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치워야 돼요. 정확하게 있던 자리에 다 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건물 주인이 불만을 제기하고 끝내는 쫓겨나게 됩니다. 매주 이 일을 긴장하며 반복하니까 월요일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게다가 저희는 이제 건물도 다 페이오프했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1977년에 선셋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새로 들어갔다가 또 산체스라는 길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감리교인데 거기로 또 새를 들어왔다가 7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고생은 저희 교회 창립자셨던 박영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은 처음 뵀을 때가 그 목사님 장례식 때였어요. 살아계실 땐 좀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만 뿌려요. 그리고 거두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남 좋으라고 씨만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누군가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를 기억하시고 씨 뿌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헛수고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셔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성경에 반드시라고 나와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위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일에 기도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복음과 기도의 씨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